종교개혁 500주년과 또 감사주일 때문에 저희들이 마태복음 산상설교를 계속하다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6장까지 하고 이제 오늘 7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 신앙생활의 원리를 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참경건이 무엇인가, 외식하지 않는 것과 또 이방인들의 관을 따르지 않는 것, 진정한 경건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경건이라는 것을 6장을 통해서 배웠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우리의 세상 것들을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가 바로잡힌 삶이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개인 신앙생활의 원리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7장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제 공동체 생활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6절까지와 7절부터를 완전히 분리해서 두 개의 다른 말씀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섹션으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구하라라는 말씀을 동시에 하셨는지, 그리고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황금률을 왜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이게 전부 따로따로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통일성을 갖고 있고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갑자기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놀라운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지도자들이 뭘 잘못해도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 조금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에는 두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건설적인 비평이 있고요, 평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파괴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건설적인 비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파괴적인 판단, 우리가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정죄하는 그런 비판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와 판단을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이것은 이웃과 교회를 세우는 건설적인 평가냐, 아니면 이웃과 교회를 파괴하는 파괴적 혹은 위선적인 판단이냐 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지극히 불완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병원에 자주 비유를 하죠. 병원에 가면 의사보다는 환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은요, 괜히 나도 좀 불안한 것 같고, 검사를 받으러 가도 전부 환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냥 괜히 나도 뭔가 이거 아픈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썰렁하게 병원 좀 춥습니다. 하여튼 병원에 가면 썩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들은 들어갈 때부터 로비나 이쪽을 굉장히 좀 밝게 하고, 뭐 예를 들면 요즘 병원들은 커피나 스낵들을 많이 제공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한 분위기를 주려고 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는 환자들이 많이 오지만 교회는 사실 다 죄인들이 오죠. 물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시면 하셨지만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모였을 때 그 교회도 여전히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가 earthly church라고 그러죠. 지상에 있는 교회는 heavenly church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거기는 완전한 곳이 되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고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도 조금 짜면 짜다, 양이 적으면 적다, 우리는 늘 좀 그런 생각들을 하죠. 네, 아 오늘은 양이 적어서 살이 안 찌겠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어떤 태도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관계를 우리에게 설정해 주시고 그 두 가지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가 될 수 없다.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눠질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은 11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불완전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죄와 부족함 그리고 또 부적절한 비판과 정죄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경고를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비판적인 기능을 우리가 포기하고 모든 잘못들을 무조건 눈감아 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선과 악,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6절에도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게 주지 말라는 것은 비판적인 기능이 있고 우리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도 남에게 무엇을 대접하고자 하면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상대방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15절 이하에 가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거나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용납해야 된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그들을 내어 쫓으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판단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성과 판단력을 우리가 옳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정적인 명령으로 시작하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비판은 이미 언급해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파괴적인 비판입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관이 하는 판단에 가까운 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대신하려는 잘못된 태도를 말합니다. 비판적인 평가가 아니라 파괴적이며 부정적인 가혹한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자세 또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려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므로 남을 비판하는 자는 남을 판단하는 자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선대를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면할 줄로 생각하느냐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비판은 이미 말씀드린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건설적인 비판이 있고 파괴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 이것이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냐. 물론 바로잡기 위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는 아픕니다. 때로는 징계가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단기적인 효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짓밟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우리의 동기를 분명히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동기가 선하다는 확신이 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먼저 인간적인 관계만 먼저 집중해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파괴적인 비판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과 4절에 가면 두 번째로 잘못된 태도는 위선적인 비판입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기 위해 경건을 행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외식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련된 위선이었죠. 그런데 7장에서는 이제 사람과 관련된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보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유한한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죄인들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남에게 대해서는 비판적이기가 쉽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딱 여기에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뭐 바쁘니까 빠지고 이러는 거는 괜찮고 남들이 빠지는 거는 잘못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면 그것은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도 먼저 적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남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은 비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했냐. 많은 분들이 여기서 티와 들보를 계속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너무 복잡하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그냥 비유를 드신 겁니다. 물론 티가 작은 것이고 들보가 좀 더 큰 거죠. 눈에 들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들보가 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나의 잘못이 상대방의 잘못보다 더 큰데도 불구하고 또는 최소한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잘못만 보고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태도, 위선적인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되면 또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로 너나 잘하세요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외식이라고 위선이라고 5절에서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그런데 잠깐 그 5절 이하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맹목적인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대하라는 얘기죠. 남의 잘못은 무조건 덮어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를 관대하게 대하라. 책망을 하더라도 온유함으로 책망하라는 것을 책망하는 자의 태도를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태도가 아니라 나도 부족하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상대방을 돕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용납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온유하고 관대하라는 태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재판관이나 위선자가 되지 말고 형제, 자매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족이 참 재미있죠. 여러분, 형제, 자매가 아무리 잘못해도 보적에서 우리가 뺄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요. 얘는 우리가 나중에 생각하고요. 가족이 아무리 잘못해도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저희 집에 저희가 별관에 이사 왔을 때 우리 집사람이 잘하는 건데 화장실에 지하실에 예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참 누가 글을 썼는지 잘 썼다. 샌더그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가정은 홈은 우리가 가장 서로를 잘못 대하면서도 가장 환대를 받는 곳이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가족들이 잘못하면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시험 잘못 봤다고 아침 안 주고 굶길 수 없잖아요. 좋은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실수해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끔 교회를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해도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정성 책망하고 징계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들을 내어쫓거나 가족이 아니라고,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악의 경우에만 있습니다. 출교라는 제도가 있긴 있는데요. 그것은 이단이나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만 출교를 하는 것이지, 그거는 최악의 경우에 벌이지, 그것을 첫 번째 벌칙으로 적용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징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의 극복입니다. 그 사람을 징계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을 내어쫓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따라서 비판 그 자체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자기 비판 없이 다른 사람들만을 비판하는 것을 정죄하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원칙 혹은 순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남이 잘못한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3사절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같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도 자신을 돌아보아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의하면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 후에 형제의 티를 빼라고 죄는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5절에서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빼지 말라고 덮어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재판관이나 위선자의 입장에서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5절로 가면 이제 서로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가서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자, 이걸 누가 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18장쯤 가면 다시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원리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형제에 대한 또는 형제 자매에 대한 우리의 성도의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을 권면하라고 그렇게 첫 번째 순서를 주십니다. 누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소문내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 가서 당신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1대1로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함으로써 형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18절이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예수님이 그것을 신약에서 여러분 인용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인데요. 바로 그 앞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내 이웃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견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그렇습니까? 형 이웃의 잘못을 보고도 견책하지 않으면 그 죄의 책임은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레위기 19장은 레위기 전체 주제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19장 1절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을 말씀하는 장이 레위기 19장입니다. 거기에서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말씀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이웃이 잘못을 범하면 반드시 견책하라. 그래야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형제들에 대한 책임, 자매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그리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는 더 죄로 오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본인이 잘 깨닫지 못해도 궁극적으로 고통과 위험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이웃이 어떻게 되건 말든 나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짓던 말든 내 책임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죄를 방치하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서도 그것을 방치하고 무관심하게 넘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형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리고 밝은 눈으로 형제의 눈에 티를 보고 빼주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으로서 형제를 비판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목적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세워주고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것이 비판의 참된 목적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형제를 숨기고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잘못할 때, 죄를 지을 때는 비판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로 너희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형제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너도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비판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늦게 오면은요, 다섯 견책 가세요. 일찍 오세요. 당신을 위해서 일찍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늦게 오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견책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듣기 싫으면요, 여러분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자, 6절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여기 갑자기 하셨을까? 참 연결하기 힘든데요. 이렇게 사랑 안에서 이웃을 견책할 때, 성도를 견책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런 성도들을 개와 돼지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잠언 잠언 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만한 자는 우리가 책망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렇게 흑백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굉장히 어려운 답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권고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만 보고 이 사람 거만하게 생겼으니까 책망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면 문제가 생기죠. 일단 권고를 한 다음에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지 거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사랑으로 성도들을 조언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잠언 9장은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성도가, 이것은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말입니다. 오늘은 비판, 그러니까 내가 남을 비판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반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남이 와서 나를 비판할 수가 있잖아요. 목사에게도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길었습니다. 이건 비판이 아니고 비평이고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자꾸 그렇게 불평을 하셔야 제가 좀 짧아집니다. 가만히 계시면 점점 길어집니다. 예. 계속 저를 사랑하면 계속 비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을 들을 때, 꼭 그런 거 말고 여러 가지 비판을 들을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지가 뭔데 나를 비판해, 이렇게 받아들이면 거만한 일입니다. 반대로 내가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말로 듣는 사람은 거만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으로 마음 놓고 책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답을 아시니까요. 안 들으면 거만한 거고 들으면 지혜로운 거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쫓아다니지 않을 테니까 도망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여기서는 복음적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꼭 그렇게 보지 않아야 됩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비판과 연결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을 책망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 개와 돼지는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참 안 좋은 비유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항상 개나 돼지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을 계속 많이 했어요. 그들은 개같이 서로 물어뜯고 뭐 이런 표현하는데요, 이건 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쓰던 그런 표현인데요, 지금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것도 좋지 않은 단어들이긴 하지만, 하여튼 2000년 전에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걸 2000년 전의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개와 돼지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항상 그들은 개와 돼지로 표현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교훈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그런 책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실 때 만일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집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예수님 측은 너무 냉정한 말씀 아니냐 그렇지만 진리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거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기회를 찾으니까 포기하라는 뜻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은 작전상 실패를 안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데 안 믿겠다는데 가서 계속 믿으라고 흔들어봐야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타이밍을 무시하는 행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면 물러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그에게 조언을 하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나온다면 작전상 후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물러서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말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18장에 있으니까 그때 18장을 다루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좋은 의도로 상대방에 가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황이 잘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해는 해도 문제가 해소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참 좋지 않은 불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알고 책망하려고 할 때 본인들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를 했으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도피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가 충격에 빠졌던 사건들인데요. 여러 가정이 깨어지고 최소한 두 가정이 깨어집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그들이 영원히 우리를 안 볼 수도 있지만 또 언젠가는 만나게 되고 대부분 인척관계로 많이들 이렇게 얽혀 있어요. 이민사회라는 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디로 가버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은 계속 어려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들인데 그러면 이 남아있는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프로텍트 해줘야 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서 다른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인가 하는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는 따로 띄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전체적인 문맥을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왜 갑자기 기도하라는 말씀, 왜 갑자기 개돼지가 나왔고, 왜 갑자기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연결이 됐을까? 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에 대한 책임은 성도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컨플릭이 생길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책망할 때에도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입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잘못은 고쳐야 하니까 그에게 징계하고 권면하고 필요하면 그에게 징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우리가 그를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건설적인 비판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를 바로 우리가 인도하거나 훈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답을 찾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로부터 11절에는 예수님께서 가정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건 도저히 우리 상황에서 해결할 수 없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관계,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면서 겸손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과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려운 인간관계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같은 내용의 말씀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 사람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만나서 오늘 견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교만하게 위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가야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임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결론적으로 12절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면 되겠다. 중요한 원리가 제시가 됩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러 갈 때 만일 내가 이런 문제로 남에게 비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비판받으려고 하는가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판들 다 받아보셨죠? 어떨 때는 빗으로 찌르는 것과 같은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할 때 빗으로 등을 찌르는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비판을 받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책망을 했는데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책망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큼 기쁠 때가 없죠. 굉장히 불안하게 가서 접근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호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기억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비판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돌던 중요한 그 격언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로 바꾸신 것입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격언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행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것을 돌려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비판과 기도의 동기는 대부분 우리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남에게 베푸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3, 4절에서 우리가 서로를 자기보다 각각 남을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정도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명령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성도의 잘못은 그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거나 아프면 어떻죠? 우리 그런 말을 하죠. 열 손가락 찔러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보통 자녀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이 한 사람 아프면 온 식구가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교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사실은 아픈데요.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교회에 대한 안목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거나 넘어지면 우리가 다 같이 져야 하는 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 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남들이 나를 비판할 때 내가 어떻게 그 비판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과 동시에 같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비판하는 것은 물론 이기적으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비판한다면 그 비판을 우리가 고맙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나를 비판하는가?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비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귀가 열리는 건 말고요. 남의 말 듣고 막 흔들리는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조언과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고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 싸움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부부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더 거룩하게 하려는 부부 싸움을 하는 좀 표현이 이상하죠? 서로를 거룩하게 하는 부부 싸움. 굉장히 멋있는데 제가 말해놓고도. 안전한 사람들의 정의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안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과 교제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배우자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41주년을 지났습니다.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를 구제해줬고요. 집사람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을 많이 고쳐주고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계속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비판이 때로는 듣기 힘들고 아프지만 이것을 잘 수용할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일단 상대방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또 특별히 정치가가 되는 분들은 남의 비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는 항상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 비판을 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또한 이웃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랑의 역사가 필요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교인들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의 비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이 잘못했을 때 정말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로 그들을 찾아가 조언하며 고쳐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하여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항상 말씀의 빛이요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며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잘못을 고쳐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